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흗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를 꿰시어 저는 그 꿰매에 넘어갔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압도하시고 저보다 우세하시니 제가 날마다 놀림감이 되고 모든 이에게 조롱만 받습니다. 오늘 일독서 구약의 예레미야 연서의 한 부분, 예레미야 연자가 하느님에게 한탄하는 부분이죠. 예레미야 연자는 예언자로서의 명을 하느님에게서 받고 나서 그 명 때문에 죽을 때까지 온갖 고초를 겪은 인물입니다. 마지막에는 그 반대자들 때문에 이집트로 끌려가서 거기서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칭이 슬픔의 연자이기도 합니다. 또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는 유다가 가장 혼란스러웠던 바로 멸망을 해가던 또 멸망을 했던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이 결국에는 바빌론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라고 하느님의 신탁을 선포했습니다. 문제는 백성들이 이 말을 너무너무 듣기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성전의 감독관 파수르라는 인물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차고에 채워서 가두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레미야는 오늘처럼 절규한 거죠. 자신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폭력을 당하고 하루 종일 수치를 당한다라고 절규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결심이고 하느님의 소명이 하느님의 영이 그를 가만두지 않아서 그는 하느님의 말씀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적들에게만 고통받은 게 아닙니다. 반대자들에게만 고통받은 게 아니라 또 자기 고향 사람들,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배척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11장에서는 고향 아나톳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기도 합니다. 이렇듯 하느님을 선택한 대가가 삶에서의 불행이 된다면 이 나의 신앙은, 그의 신앙은 어떻게 이렇게 바라봐야 될까요? 여기서 다시금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럼 행복은 뭐고 불행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참 행복에 대한 정의가 필요해지죠. 그래서 남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불행일 수도 있고 남들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또 누군가에게는 행복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인간에게 행복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불행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반대도 가능하겠죠. 그렇다고 이런 말들이 행복에 대한 정의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행복의 정의를 우리는 어디쯤에서 찾아야 될까요? 복음의 산상설교라고 하는 또 다른 말로 진복팔단이라고 하는 곳을 보면 뭐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진복팔단의 첫 번째 문장이 충분히 그 정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십니다. 마음의 가난함이 행복이다라고 정의될 수가 있고 하늘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이 행복의 정의가 될 수 있기에 마음의 가난함과 하늘나라의 주인됨은 또한 동시에 같은 것이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한 마음의 가난함과 하늘나라의 주인됨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다시금 구분해서 이야기해보면 이 지상에서 마음의 가난함을 간직하고 살아간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시간과 공간이 사라진 후에 진정 하늘나라의 주인이 된다라는 말로도 순서를 정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마음의 가난함에 그 삶에 대해서 오늘 이 독서 사도 바울로 로마서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해서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세의 뜻과 하느님의 뜻이 결이 다를 때가 많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현세의 뜻을 넘어서서 하느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마음의 가난함의 실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이란 하느님의 뜻을 찾아가는 길이다라고 정리가 되죠. 그래서 그것이 고통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예레미야처럼요. 그것이 하느님을 따르는 길이 된다면 그 고통은 행복이 된다. 논리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최민순 신부님의 기도 가운데 이런 부분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저의 길에서 험한 산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험한 산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소서라고요.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겟세마니에서의 기도도 생각이 납니다. 처음에는 잔을 거두어 달라라고 기도하시지만 나중에는 끝에는 이 잔을 제가 마셔야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기도의 방향이 바뀌죠. 나에게서 하느님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결국 십자가에 하느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통 속에서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까요? 내가 졌으니까 니들도 져라는 그런 마음일까요? 그러니까 행복해지고 싶지 않으냐? 그렇다면 하느님의 뜻을 따라보아라. 십자가를 져보아라 라고 권유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은 십자가의 길이고 또 다른 말로는 사랑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십자가를 동반하고 진정한 사랑은 그래서 고통을 동반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반문도 가능하죠. 아니 그런 사랑이 진짜 가능하기나 합니까? 그런 이야기는 성서에서만 하는 이야기이고 너무 성서에서만 하는 너무나도 이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고통과 연결된 사랑에 대해서 이 성서 밖에 다른 책의 이야기를 보충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죠. 에리 프롬이라는 제법 유명한 인문학자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를 피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유대인 학자죠. 그의 저서 가운데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 때문에 한때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이 책을 그 이성을 꼬시는 기술을 적어놓은 책으로 보고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 출판사의 의도였겠죠. 영어 제목은 The Art of Loving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뭐 사랑이라는 예술 아니면 예술과 같은 사랑이라고 하면 뭐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프롬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리됨의 고통에 대한 가장 성숙한 응답이다라는 겁니다. 프롬의 인간론에서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나는 다른 사람과 분리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근본적인 고통의 의식입니다. 분리는 물질에서 나오죠. 물질에는 몸도 포함됩니다. 몸과 몸을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죠. 객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존재들을 물리적으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분리에 대한 자각은 오로지 인간만이 지니죠. 동물은 본능적인 자연의 질서 속에 있지만 인간은 자신을 의식하는, 인간은 자신을 생각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는 자유라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기 자신과 타자 사이의 간격을 의식하는 것이 인간에게 불안과 고독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프롬에게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 고독과 분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외로움과 분리의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달라붙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즉, 혼자 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와 하나가 되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프롬에게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고통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가장한 이기심이라는 겁니다. 프롬에게요. 진짜 사랑은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이 책의 핵심입니다. 성숙한 사랑에서는 너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외롭지 않다가 아니라 나는 너와 하나가 되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으로 남을 수 있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롬이 말하는 성숙한 사랑은 결합이면서 동시에 개별성의 보존, 각자의 보존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지만 동시에 그 하나됨 안에서 각자 두 사람으로 남는 역설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고통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 뜻대로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지 않고 그 사람 자신의 방식으로 성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고통이 생기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다를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나를 떠날 수도 있을 때, 심지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을 때, 병들거나 고통받을 때, 결국 상대방이 죽을 때 나는 그것을 통제할 수가 없죠.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 통제 불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취약성이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상처받지 않죠.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면 실망할 필요도 없죠. 누군가에게 나를 내어주지 않으면 거절당할 위험도 없습니다. 안전하죠. 하지만 그런 삶에서 인간은 삶의 깊이와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본질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가 됩니다. 프롬이 사랑에 필요한 성품으로 용기와 믿음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사랑은 확실한 보증을 받고 시작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성서와 결론이 같죠. 그래서 사랑은 고통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이겨내는 방법이 된다라는 거죠. 칼릴 지브란이라는 작가 예언자라는 책에서 한 가지 시로 오늘 강론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 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는 말라. 그보다 너희 혼과 혼의 두 언덕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놓아두라. 서로의 잔을 채워주되 한쪽의 잔만을 마시지 마라. 서로의 빵을 주되 한쪽의 빵만을 먹지 말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되 서로는 혼자 있게 하라. 마치 현악기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울릴지라도 줄은 서로 혼자이듯이 서로 가슴을 주라. 그러나 서로의 가슴 속에 묶어두지는 말라. 오직 큰 생명의 손길만 너희의 가슴을 간직할 수 있다.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말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서 자랄 수는 없다.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 각자가 또 함께 이 시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봅니다. 아멘.